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심령 속에 잘 깨닫고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버드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미국의 교육자 네이탄 퓨지 교수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네 가지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네 가지가 뭐냐? 불러야 할 노래, 흔들어야 할 깃발,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신념, 그리고 따를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네 번째, 따를 만한 지도자.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네이탄 퓨지 교수는 강조를 했는데요. 교우 여러분, 지도자, 지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지도자. 어떤 특정한 단체나 사회를 앞장서서 거느리고 이끄는 사람. 요거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 말고 지도자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셔요? 혹시라도 지도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니시겠죠? 하기사 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소위 그 뭐예요? 이거 예를 들기도 참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처럼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겸손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가끔씩 있던데,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도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김정은 같은 인물을 떠올리면서 겸손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지도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이다, 이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지도자란 내가 전적으로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필요하면 내 모든 것, 내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마치 그 옛날 무사들이 자신의 주군을 향해서 절대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따랐던 것처럼 그런 주군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탄 퓨지 교수의 말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찾기가,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처럼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찾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오늘날 이 시대상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인생 교과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다음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3절로 3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모습 나귀를 타신 모습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도자도요 그 어떤 왕도요 저런 식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왜? 어째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9절로 36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등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신께서 타실 나귀 새끼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예, 어떻게 픽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 근데 사실 저렇게 자세하게 어디 어디 가서 또 어떤 식으로 데리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기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저런 식으로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나귀 새끼에 대한 설명이 없고 딱 한 문장.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 이거밖에 없어요. 요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타신 나귀 새끼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하셨는지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타신 나귀 새끼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저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기 전에 길에 나귀가 있네. 야, 저거 갖고 와라.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미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 이왕이면 아주 멋있게 백말 같은 멋진 그런 말을 타고서 요즘 말로 포스를 확 장렬하면서 그런 식으로 입성을 하시지. 하필이면 저기 보세요. 아이고, 볼품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저렇게 볼품 없는 어디 하나 잘난 구석이 없는 저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볼품 없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메인 나귀와 이르려 하심이라. 일러수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께서 처음부터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저기 있죠? 이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 그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탄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 후에 있을, 일주일 후에 있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세상의 방법과 구별되는 주님의 방법을, 주님만의 방법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요한복음 2장 말씀과 오늘 본문 33절로 3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니. 예, 일단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요 일생 동안 모두 네 번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네 번 가셨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두 번째는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세 번째는 공생의 초반에 예루살렘에 가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공생의 맨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모두 몇 번입니까? 두 번이. 예. 저기 위에 있는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에 예루살렘에 가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참고로 저기 요한복음 2장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들어가시고 나서 바로 어떤 사건이 이어지느냐,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과격하게, 무슨 사건이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다 쫓아내신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하고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시기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 있었다는 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다는 요것은 조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고요. 어쨌든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것은 공생애 초반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공생애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신 건데,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장은 공생애 초반에 가신 거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공생애 마지막 시기에 가신 거다. 여러분, 이렇게 공생애 초반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하고 공생애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하고 이 양쪽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먼저 1번, 제자들과 동행 여부. 동행 여부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 초반에 가신 것하고 마지막 시기에 가신 것하고 중에서 한 번은 제자들과 같이 가셨고 또 한 번은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1번 보기. 그 다음 2번, 백성들의 환영 여부. 한 번은 둘 중에서, 두 번 가셨는데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지만 또 한 번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 마지막 3번, 예수님의 패션이 변화. 공생애 초반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하고 공생애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하고 예수님의 패션이 달라졌다, 바뀌었다라는 것인데, 자, 이 세 개 중에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 쉿 가만히 계시고, 정답 몇 번일까요? 학교에서 객관식 문제를 잘 맞추는 요령은 정답을 먼저 찍는 것보다,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 정답이 아닌 것부터 고르는 게 이게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세 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정답이 아닐 것 같은 거, 그것부터 먼저 고르는 건데, 여러분 보시기에 셋 중에서 제일 정답이 아닐 것 같은 게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죠. 아, 패션이 뭡니까? 패션이 예수님께서 모델도 아니고 무슨 패션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샥 제하고 1번과 2번 중에서 정답일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 예수님의 패션 변화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보셔요. 1번, 제자들과 동행 여부라는 것은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두 번 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말도 안 됩니다. 예, 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공생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사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와! 호산나!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공생의 초기에 가셨을 때는 환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배척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2번도 아니고 결국은 3번, 예수님의 패션인 변화, 저게 정답입니다. 초반에 가셨을 때하고 마지막 시기에 가셨을 때하고 확실한 차이가 뭐냐? 이제 감을 좀 잡으실 거예요. 초반에 가셨을 때는 뭘 안 타셨죠? 나귀를 안 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셨을 때는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차이입니다. 아니 목사님 패션이라면서요. 참고로 패션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옷만, 입는 옷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신발, 또 가방 같은 액세서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다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 거예요. 공생의 초반에는 나귀라는 패션이 예수님한테 없었고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나귀라는 패션이 있었다 이 말인데,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은 공생의 초반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나귀를 타지 않고 그냥 가셨고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두 번째로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아, 이거 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든 뭐든 예수님 마음이지. 뭐, 얼핏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첫 번째 입성 때는 나귀를 타지 않고 두 번째 입성 때 마지막 시기에 나귀를 타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첫 번째는 나귀를 안 타고 두 번째 마지막 시기에는 나귀를 타느냐? 이유는 첫 번째 입성 때는 인류를 구속하실 주님의 방법을 나타내실 때가 아직 안 됐었고, 두 번째 입성하실 때 비로소 인류를 구속하실 주님만의 방법을 나타내실 때가 됐기 때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뭘 말하느냐, 인류를 구속하실 주님의 방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셨다? 나귀를 타셨다? 이코르 예수님의 구속의 방법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앞서 살펴봤던 오늘 본문의 연관구절인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이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보셔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대요. 근데 여러분,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만의 방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한마디로 뭐냐? 십자가.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나타내는 것이다. 미리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시 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찬을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처럼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가볍게, 헛되이, 의미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방법과 구별되는 주님의 방법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속하실 주님만의 방법, 십자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